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러한 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또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요구와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어떤 강박적인 책임이나 뭐로 억압,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거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나 정욕 같은 거예요. 욕구예요. 그렇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면에서 그 다른 사람들, 사회로부터, 주위로부터 그 입력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정해진 길,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미 그 자기 안에 박혀져 버린 그러한 생각입니다. 가치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셨지 우리들은 그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이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 사람 거기에서 그 입력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룰, 그러한 길, 그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고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다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말대로 내가 제시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그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또 훌륭하게 또 정말 그 보람 있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삶하고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처럼 보이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그거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하느냐 할 때 그러한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우리 스스로 인생에게서 인간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그 목적만 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마음의 동기, 그 자체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가 왜 사느냐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라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이러고 싶으니까 저러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나의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훌륭하다, 착하다, 뭔가 자비롭다, 선하다, 그러한 삶의 열매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아니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 자체에 우리의 신앙의 출처가 있고 방법이 가치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듣고 사람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은 종교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뭐 성경을 읽고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선교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요, 봉사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면 그냥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 따라 하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그리고 하라는 말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그 오신 목적 그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 대접받는 것,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 그것을 버리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으로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그분이 지으시고 살리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인생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러한 의를 갖지 않았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온전한 자로서 설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어서 죄의 노예로 있어서 죄를 죄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지도 해방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그냥 죄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화목제물로 구원의 속죄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장사 대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값은 치루어서 우리 모든 인생에 그 죄값을 대신 그 보혈로 흘려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쭉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담이 되는 어떠한 것도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평강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그 담을 쌓는 일이에요. 무슨 담을 쌓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죄를 그 지음으로써 그 세워진 그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먹어서도 아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인생이 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강은 예수님의 평강이지, 우리가 어떠한 그 감정적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이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자만에서 갖는 그 속임수적인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가 내리칠 때는 환하다가도 구름 하나 오면은 해가 가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어떠한 삶 속에서의 상황 속에서 일 하나 터지면은 흔들리고 없어지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해가 났을 때 그냥 빤한 그러한 평강. 그것은 흔들리는 평강이요. 보장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갈 자도 없고 그것을 가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 구름 위에는 항상 해가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구름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해 주십니다. 물론 이 인사는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러한 인사니까, 그냥, 뭐랄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샬롬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돼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까는 우리가 정말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찾음으로써, 자기의 안전과 안녕을 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또 서로 부부끼리 의지하고 아이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조직을 의지하고 사회를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뭔가 많은 거를 의지함으로써 자기들의 그러한 그 안전과 안녕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지으신 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전하고 안녕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안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것에서, 아니면 우리의 그 머리에 상상의 날개가 잡히는 그러한 대상들, 정말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리고 뭐 바다나 산이나 그런 것들을 잡고 신으로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금송아지라도 만드는 것이요.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뭐 커다란 신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섭게 생긴 그러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집세기로라도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놓고 우리는 그 정말 마술을 걸듯이 거기다 주문을 걸듯이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자체, 살리우시는 그 자체에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이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랬어요.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소금은 그 땅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또그 화목하게 하는, 서로가 빳빳한 것들이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연합되는, 그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가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 자체가 그냥 짠맛을 갖고 있는 것이요. 소금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그 맛을 주신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요, 썩어가는 것이요,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독불장군 잘났다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맛을 잃어버린, 그리고 모두가 다 각각인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스메이커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화평한 데 가가지고 싸움 붙이고 이간질 붙이고 거기서 패거리를 만드는
아멘.
그러한 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아멘.
다 자기 중심의 세계를 갖고 그 세계의 지경을 넓히고 그거를 어떻게인가 하게 해서 나 외롭지 않고 나 좋고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끼리, 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들의 그 소그룹끼리, 자기들만 좋아서, 그 세계에서만 좋으면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전 세계입니다. 한 세계가 한 울타리예요.
아멘.
거기에 끼리끼리가 없어요.
아멘.
교회끼리도 없고,
아멘.
소그룹끼리도 없고, 교단끼리도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교회는 그몸 안에 들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뭔가 다 맞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의 한 지체인 거예요. 그것이 담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들을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문화가 틀리다. 나하고 안 맞는다. 내가 좀 껄끄럽고 내가 불편하다. 그런 것은 다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건 육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불편하면 안 불편한 것이고, 예수님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예요? 하나님 앞에 합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지체들, 그 누구들 속에도 똑같은 지금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습관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옛생각을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러한 우리들 안에서의 내면적인 그러한 욕구나, 그러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야 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남의 그 문제가 아니라 남하고 나하고 지금 뭐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죽여주신 그리고 장사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그 새로운 삶,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항상 나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의 주님, 내 몸의 주님, 내 삶의 주님으로 항상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이에 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지체들한테 우리는 다 선교사다. 뭐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안수해서 뭔가 파송을 받아서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지, 어느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이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한 정말 소명을 가졌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부르심으로서 정말 선교사로서 헌신할 사람 부를 때 그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해버리면은 뭔가 특별해야 될것 같고, 뭔가 굉장해야 될것 같고, 아, 아직 나는 안 돼. 아직 나는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아,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못하겠고, 지금 이것도 버려야 되겠고, 저것도 버려야 될것 같고, 뭔가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끊어야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술 담배하고도 상관없고, 우리가 선교사적인 소명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정력과 욕심이 육체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지금 뭐 육체와 그 더불어서 정력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 종교적인 보상으로 예수 믿는 열심을 다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우리식의 그 종교적 행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누구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라.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는 그 모든 일, 우리들의 존재 자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숨, 성령의 그 숨으로 원래 창세기부터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내쉬게 함으로써 그가 산 영이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담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새 창조물로서의 그살수 있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원함은 이때 할수 없었던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가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막 할 때 그걸 왜 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부러워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증인되는 일이요. 빛과 소금 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 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해서 그 부탁받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택한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예요. 그리고 3년 반을 같이 계셨는데 그동안에도 예수님의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면 그들은 나가서 귀신도 쫓았고 그리고 많은 기적기사도 행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때까지는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들을 힐링하는 것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기사를 행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안 보이게 되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임한 그 오순절 사건까지는 지금 40일 가까이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한 것 때까지의 그 시간 그동안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이었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 오순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인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지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는 믿음으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정말 증거하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직도 미래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 언젠지 우리는 아무도 그 시도 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그 우리의 육신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손발에는 만져지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되어진 것으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그 교회가 저주권을 행사하지 않아서라. 그, 정말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거하고 저주권하고는 사실 다시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뭐예요? 그들이 용서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주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간증을 하면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뭐 범죄를 하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래서 정말 그 저주하고 그 했을 때 그들이 뭐 그날 죽었다 쓰러져 버려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사실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히하신 분이라 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니 또 그런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그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간증하고 예를 드는 일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지요. 용서하라 그러셨지 사실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면은 모든 인생이 다 죽어야 되는 거고 다 멸망해야 되는 일이지 뭐 그 사람이 죄가 더 커서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넣어서 거기에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치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못했는데 절대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대로 두면 하나님도 그대로 둔다고 하신다면 큰일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하고 나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장 아니잖아요. 왜? 우리도 용서받아 살고 우리도 죄의 가림을 받아 사는데 정말 죄 없는 자 돌던지라고 하신 그것처럼 분명히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정말 그냥 보통 다른 여자면 이게 지금 제3자의 일이지만 그것이 내 남편하고 하고 있었 간음하고 있었으면 이게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과 내 자식 죽인 살인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뭐라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그 이유예요. 그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시다가 됩니다. 아니 성령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독거리기만 하고 우리를 늘 격려하기만 하고 나에게만 달콤한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니,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려주고 무슨 덮어주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신 내재처럼 정말 계산을 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덕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의 본으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너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피값을 너에게서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그들의 죄지만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너에게서도 그것을 찾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우, 전하고 전해도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않는 자를 등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깨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는데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워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해라.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의 평강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내가 어디까지 그래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말을 갖고 정말 대립한다든지, 말대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철부지 아이가 그냥 졸라대듯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매일 자기 욕심, 자기 정력, 자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그건 하나님 우상 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평이 있고, 항상 외롭고, 항상 슬프고, 항상 어렵고, 정말 예수님의 평강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은 뭐예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삶이에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보여진다는 것이요. 그 죄가 내게도 저주로 아니면은 그 해로 이미 임한다는 겁니다. 핍박으로 그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들이 음모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위험해지고 내가 코너로 몰려지고 내가 손해를 입는다예요. 그래도 용서하랍니다.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뺨도 때리고 우리 가자 그러고 겉옷도 달라 그러고 아니 뭘 맡겼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해주라라 그러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도 가주고 그리고 겉옷 달라 속옷까지 다 주라.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무서워서도 아니요 그들의 종이 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경우하게 예수님한테 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한테 해요.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상받을, 축복받을,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뭘 해줘야 되는 뭐가 있다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온전하기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원수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노상 거짓말하고, 노상 약속 지키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포기를 하고 버린다면은 제일 먼저 포기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우리에게 지금 삶의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역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역할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을 받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은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안에서는 그 누구나가 새 피조물이요. 그 누구나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누구나가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들도 용서받는 거거든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같이 그들도 새롭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면 그들도 받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 믿더라도 앞으로 믿게 되면 그들은 또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받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도 그들이 찾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찾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대로 내 목숨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데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써라 하면은 사랑하는데 목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 왜 사나? 용서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나를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고, 날 대접해주고 인사해주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뭔가 그 유익이 될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끼리끼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랑하고 거기에서 화목하고 거기에서 서로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멘.
죄인이라도 할수 있고 이방인이라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써 네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상관없이
아멘.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한 거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네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 아멘. 주여.
우리가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멘.
천부께서도 결단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멘.
그 헤아리는 그 잣대에 너희들이 올라간다라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네.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도 안 하시는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하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 봐. 그 사람 또 그랬잖아. 그 또라는 거는 먼저 그랬던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는 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섬기는 것 같이, 그것을 이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삶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받아서, 죄 가림받아서 사는 우리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 사람 그대로 있다.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이 세워진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가치라 그럴까, 역할이 큰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빠진 예수님의 보혈에서 빠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그 구속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 그 누구든지가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네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사하여지면 사하여진다.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 예수 안에서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원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안에서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받는 자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하듯이 하라예요. 그 하듯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내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나를 섬겨 주셨고 그렇게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영생, 참생명으로 이미 와 계시고 능력으로 와 계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기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돈 없어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능치 못하면 없는 그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뭐예요? 자기를 조롱하며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했던 그 기도가 사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고 내 삶이 그러한 가치를 가졌고 그러한 역할을 가졌고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낙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길 잃은 양 같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힘든데 거기에다가 뭐 세상에 나가서 말도 안 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안전이 보장되는지 그러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더 짐져주신 것 같지만 이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가지로 그것은 그들의 삶에 가치를 주신 것이요 역할을 주신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이유요 그것이 세우심의 이유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은 그분의 우리 안에 임하신 목적도 지금 계신 목적도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받기 위해 그들의 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빌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위협으로 받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 맛을 잃고 버려져 땅에 밟히는 정말 아무 가치 없고 버려져 마땅한 그러한 우리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치 있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심이 주께 있사온데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사오매 하나님 그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설레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되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여짐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